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고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사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나가게 된 것은 바울의 그 자연인으로서의 어떠한 그 욕망이나 꿈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살아온 바울로서는 전혀 생각도 할수 없고 상상도 할수 없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울을 찾아주시고 바울에게 소명을 주시고 바울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그를 이방인 전도로 내보내십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친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져도 정말 좋겠다는 상관이 없겠다는 그러한 간절함을 그는 갖고 있어요. 그래도 그가 순종하여 이방인 전도를 갑니다. 근데 이방인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저주 속에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생활 풍습 모든 문화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도 그래도 유대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정력대로 육체에 그냥 원하는 대로 즐기고 욕심부리고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구습 속에 오랫동안 아주 대대로 역사적으로 나라 전체가 문화적으로 타락된 속에서 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났어요. 하나님은 기적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에 더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떡을 먹으면 쫓아오고요. 기적기사를 보면은 거기서 뒤로 넘어지고 굉장히 압도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선교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참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또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들을 때에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없다. 그것은 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았다. 그것도 이유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뭐 여러 가지 가미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전하면은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생명으로 역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는요. 어떤 말 한마디에도 아니 그 뭐랄까 틀린 것 중에서도 올바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원하고 그리고 경계했던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전하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의 열매를 갖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역할 때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지혜나 자기 지식 그리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제껏 이 세상에서 구습 속에서 그 이루어 가졌던 그런 모든 것을 다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오히려 해로 여기고 그것을 다 오물처럼 여기고 오직 성령님께서 요구해 주신 역사해 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을 그가 의지하고 그리고 위탁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해지기를 그가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설 때는 항상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내 것이 나가지 않도록. 나라는 바울이라는 인간의 것이 나가지 않도록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에 그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아니, 살 때에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그러고서 그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정말 붙잡힌 바 그것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그 푯대를 향해서 그냥 일심으로 다름질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이 데살로니케 교회를 설립했다고 그럴까? 그 교회 교인들을 전도를 했죠.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를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그때부터 자라야지요. 근데 자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산다는 얘기도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항상 있잖아요. 뭐 사계가 있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고 날씨로 얘기하면은 더운 거, 추운 거, 뭐 비바람 부는 거, 눈보람 치는 거, 흐린 날, 맑은 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좋은 일, 나쁜 일, 우리의 원하는 일, 원하지 않는 일, 예기치 않은 일, 뭐 별별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곳에 있어서도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이 삶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도 살고 저럴 때도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는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다 소리 잘합니다. 배고파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좋아 죽겠고 싫어 죽겠고 무서워 죽겠고 뭐 하여튼 그 죽겠다는 말을 잘하는 우리 민족은요 굉장히 사고 방식이 부정적이에요. 뭐 하면 그냥 죽고 싶고 아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그 사고 방식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요. 많은 그 외국에서부터의 그 침략을 당하면서 항상 그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온 그긴 역사를 가진 우리 한민족이 가진 한, 그것은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가진 자는 뭐예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 살리우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거기서 살 힘이 더 커질 거고요. 눈보라가 오면 눈보라가 오니까 거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테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 강건해지고 더 튼튼해진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위여 와라, 추위여 와라, 바람아 불어라, 눈보라 쳐라.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못살 일도 없고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일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거는 세상과 성별되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사는 거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러한 삶이니까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받고 없는 일로, 어? 있지도 않는 일로 오해받고 미움받고 죽임까지 당한다.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이 고난이다라는 거를 함께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을 얻고 멸망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통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은 언제든지 아멘이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해진다든지 내가 부자가 된다든지 내 꿈이 이루어진다든지 내게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유명해진다든지 내 꿈이 나의 원함이 만사형통하리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믿기 삼는다면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 사기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화를 하는 거 전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거 좋고 편안한 거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 우리 다 자연인이 갖고 태어난 그냥 모두가 같은 마음이고 요구예요. 누구도 슬픈 걸 좋아하고 아픈 거를 좋아하고 병드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핍박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는 그러한 일들이 괴로움이 족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수고함과 슬픔뿐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에서 선을 이루시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정결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튼튼해지고 더 자유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니까. 하나도 우리를 해칠 게 없다 얘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해치지 않는다. 그게 아멘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나에게는 너상 해쳐져서 나는 너상 슬프고 나는 너상, 이렇게 상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그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키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지, 방패 안에 있지 않아서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지 못하셔서든지, 아니면 그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그 바울이 예언한 대로 환난을 겪어요. 그 환란은 사실 실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했던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들 속에서도 다 이렇게 버림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똑같은 지구상에서도 예수 믿어서 막그 잔치를 벌려주고 그러는 집도 있고요. 우리가 그 사람 구원받기를 원해서 막 하면은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해요. 그치만 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위 사람에게 그 따돌림을 받거나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음으로써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 믿는 맛을 알아요. 이제 크게 어느 면에서 개척자하고 그 나중에 그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다 믿는데 중간에 믿는 사람들 그 사람 그들은 나중에 이렇게 돌아봤더니 주위 사람은 예수 다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때는 보면은 이렇게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항상 어린애 같은 믿음에 있는 경우를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사람은 옆에 사람이 항상 자기를 참아주고 봐주고 그 사람이 잘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럴 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다려준 것이 익숙해져가지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를 못해요, 잘. 자기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오히려 해야 될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그래도 예수 믿는 그 복음에 그 실체를 알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을 이제 구원에 이끄는 그런 도구 되면 얼마나 하늘의 기쁨을 누려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딴 사람에게 또 해요. 그 사람은 계속 그걸 하는데, 크리스천 홈에서 자란 아이들이 전도 별로 안 하고요.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그 이방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 간절함이 덜하는 거를 볼때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어떤 게 가장 좋은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없어요. 어떤 경우도 정말 주 안에서는 좋은 것이요. 어떤 것도 온실 안에 있는 것은 바람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모든 그 이렇게 다 이렇게 이미 갖추어진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큰 대목이 자라질 않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면은 실수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던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쓰시는 데에 우리에게 두신 그 계획에 다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비교하고 누가 옳으니 나쁘니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천 홈에서 태어난 것도 축복이고요. 그래서 쭉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것도 축복이고 은혜지만은 그러나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지 않으면은 그것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의밖에 되지 않지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복음의 능력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오히려 유대 사람들보다 마음이 넓어지고요. 유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그 바울과의 이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놓고 그들을 자기 자식처럼 그것도 젖먹이 어린 자식처럼 어미가 되어 아비가 되어 그들을 품는 그리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참 우리가 세상에서 없는 거를 누려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뭐 사업을 하든 어딜 가든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부모 잘 만나야 돼, 선생님 잘 만나야 돼, 형제들 잘 만나야 돼, 뭐 사업을 해도 일하는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상관을 잘 만나야 되고, 그 사람 잘 만나야 된다는 소리를 잘 하는데, 주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음줄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 안에 지체라면은 이몸 안에 지체라는 그 지체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교회의 구성원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체로 묶으시고 이으시고 같이 이렇게 합해서 역할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를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요. 인정하게 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어 한 마음 한뜻한 말을 하도록 하십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보고 내가 엄마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라는 걸안 믿어주면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교제가 되지 않잖아요. 내가 엄마야 하고 엄마로서 그 아이를 대하니까 그 아이들은 뭘 증명해라, 뭘 어떻게 해라, 막, 뭐 내놔라 안 하고 엄마인 거 믿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성김을 그들이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아이들의 눈동자만 봐도 그 아이들의 마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사람 간의 그 어떤 교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이 바울 안에 그러한 교통이 있습니다. 성령에 사랑하게 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고 싶고 그리고 서로 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많이 힘들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들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나, 아무래도 구습이 더그 뭐랄까 오랜 시간 그들에게 젖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돼서 사랑의 수고를 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산지만, 그러나 정말 요 바람까진 괜찮지만 더큰 바람이 왔을 때 그들이 또잘 지낼지 그거는 바울로서는 또 근심이 되고 또 궁금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건강하더라도 어때요? 또 감기 들까, 또잘 자랄까를 계속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거예요. 오늘 건강하니까 일생 건강하리라, 그렇게 우리 아무도 못 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체라는 거는 그 상황 속에 항상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어떠한 환경도 그거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안 살면 어떻게 해요? 상황 속에 우리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걱정해서 디모데를 보내, 그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바울의 근심과는 달리 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얘기하죠. 그들에게 더욱더 잘해라, 더욱더 힘써라, 앞으로 계속 더 그래라 그래요. 그것이 더 거룩하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거룩하지 못하면, 그리고 화목하지 못하면 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어짐의 필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예요. 하나님하고 이어져 있다면 우린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이성과 내 헤아림과 내 잣대, 나의 어떠한 그 정욕과 욕심과 그런 구습,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도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만졌고, 봤고, 주시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귐이 빛 가운데서의 사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끼리 있지만 이 가운데 성령님 계시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사귐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살아 운동하고 살아 역사해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나타내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물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 제자들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죠.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시 오심이 이 세상의 끝날이에요. 그 종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마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오시리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 기다리면서 그 소위 말하면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너무나 위협을 받았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재산을 몰수당하며 그 죽임을 당하며 뭐라 그러나 그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은 급했어요, 사실. 근데 반드시 오시리라. 정말 예수님 오실래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일래나? 아마 그 의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의심이라 생각해요. 정말 말씀대로 하실래나?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게끔 그 뱀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나타나가지고 그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너를 그 과실을 따먹으면은 죽는다고 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정말 죽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까? 저걸 따먹으면 내가 정말 죽나? 그거를 우리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데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요, 먹음직도 하고, 그거 따먹으면 지혜롭게 생겼지, 죽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죄가 있어도 그 죄의 결과가 율법 하나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긴 거랑 똑같아서 그 죄값이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아니 그냥 뭐 심각이고 아닌 거는 그대로 말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조그만 죄에 굉장히 민감할 거예요. 큰 죄를 져야지 죽는 게 아니고 죄를 겹쳐 많이 져야지만 죽는 게 아니라 죄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하고 생명의 줄에 틈이 생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줄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전선이 전기가 흐르는데요. 전류가 흐르는데 선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요만큼 붙어있는 것 같아도 안 흘러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의 줄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만 흐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흐르는데 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여기에 죄가 들어가 버리면은 딱 맥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도 아니요,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 가리는 그 죄의 담을, 그 죄의 강을 없애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인생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악인도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그 구원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자꾸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오늘 봐도, 오늘의 말씀을 봐도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걸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밤에 도적이 오듯이 호련이 반드시 오신다. 도적은 미리 이렇게 오지 않고요. 불켜놓고 오지 않고요. 깜깜할 때 몰래 살금살금 와요. 인기척 없이. 깨닫지 못하게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이렇게 몰래 망하게 하려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미리 다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예기치 않은 때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춤추고 할 때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지 말았으면 할 때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원해요? 언제 오셨으면 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지, 내가 춤추고 먹고 마시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시집가고 장가 갈 때는 오시지 말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오신대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용광로 속에 있을 때는 차라리 안전해요. 그때는 세상에 딴거 구하지 않고 주님 구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세상 것으로 족하고 세상에서 내가 괜찮다라고 하고 있을 때가 우리가 사실은 제일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 안 왔으면이에요. 그때는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예수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오지 말았으면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행복하고 여기가 좆싸온이에요. 요것 좀 즐기고 요것 좀 하고 괜찮다 괜찮다 할 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좇아서 성령을 좇아서 살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떡하겠어요? 우리를 광야로 용광로로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생활이 안 되고요.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도. 애굽에서는 그들이 곤란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심 중에 부르짖어요. 그럼 우리를 노상 근심 중에 놓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거기에 편안함과 거기에 안전함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사랑해주고 나를 여겨주고 하는 칭찬해주는 사람들 주위 많아 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는 전혀 나에게 필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이미 영생을 가진 자요. 이미 천국을 누린 자지.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느 저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우리가 그냥 사람이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가 죽으면 슬프잖아요. 못 만나니까. 응? 그렇지만은 바울이 우리 사장에서 얘기하지요. 그 소망이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이 슬픔 속에 빠져 있길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자를 이 세상에서 같은 삶 속에서 같이 살다가 잃어버린다, 볼 수가 없다. 그건 슬픈 일입니다. 그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픔에 아주 젖어 들어가지는 말아랍니다. 왜?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것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올 때는 그들은 다 깨어나서 예수님과 같이 오리라. 죽음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사람들이 다 믿고 압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들과 다 같이 온, 예수님과 같이 온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나팔 호령과 같이 그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서 휴거한다 그러죠. 구름에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가 먼저 다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왜그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예수를 믿고 순교당하고 예수 믿고 죽임을 당하는 옆에 사람들이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어서 옆에 사람들한테 뭔가 칭찬 듣고 또 내가 뭔가를 해준 것처럼 고마워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이 위태로워지고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사랑하는 자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속에서 지금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라. 만약에요, 바울이 정말 복음에 참그 진가, 그리고 그 가치를 몰랐다면,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에 넣는 일이요, 삶을 위험 속에 빠뜨리는 일이거든요.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무슨 유익을 얻고자도 아니고, 바울이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영웅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교주가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리라. 그것이 얼마만한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지,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 어떤 기적인지, 그거를 알면 이 세상에서 그가 생활이 위험해지고 죽음을 당하고 그런다고 해서 또 안전할 수도 없는 게 복음인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다리며 사는지, 아니, 그날이 오늘일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가 항상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라라고 합니다. 왜? 우리 내일은 아직 내 손에 없으니까. 근데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데, 이 순간을 그냥 마지막처럼 사는데, 그 마지막처럼이라는 거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합하도록 사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은 오직 그거 하나를 권면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낄 게 없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했고 너희들은 내 마음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한 가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예수님 오실 때에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로서 서지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나올 때에 그 잠자는 자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1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남든지 아니면 이 땅을 떠나든지 자든지라는 건 지금 우리가 밤에 잠자는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든지 죽어도 살리라예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는 죽음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서로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고 니들이 그것으로 정말 더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운다는 건 더욱더 힘써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예요. 덕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뭐랄까 동양 철학적인 그런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고 또그 사랑의 열매를 갖는 그러한 삶을 더욱더 힘써 살고 더욱더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튼튼해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라는 것은요, 매일 자고 깨면서 자라요. 우리 죽었다 살았다 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아침 저녁 자고 깨면서죠. 그리고 생명이 있어야 살고요, 자라고요. 그리고 생명이 키워주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랄 때 밖에서 그 대지가 붙들어주고 뿌리가 그 대지에 뿌리 내려가지고 붙들림 받아서 양분을 빨아들이고요. 그리고 햇볕이 지고 또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구름이랑 모든 게그 온도를 맞춰주고요. 벌레랑 새들이랑 옆에 여러 가지들이 그 나무 하나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나무에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 있음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계속 살려주신다의 보장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자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생명력이라는 건또 다르잖아요. 생명력이 강하면은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생명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환경보다도 거기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을 가졌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강하시고 어떤 것에서도 승리하시고 어떤 속에서도 그분은 그 뜻대로 행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약하고 강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지혜롭고 아니고 상관없어요. 내 환경이 이렇고저렇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온전히 그 뜻대로 행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나를 헌신한다면 내 몸을, 내삶 전체를 그분 앞에 정말 산재물로 드린다면 그분은 내게 더도들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사랑하며. 근데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것, 선한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나 빛의 열매나 다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도 다 같아요. 왜? 다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주신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로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로 길로 주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로 주신 예수님, 우리의 친구로 주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의 머리로 주신 그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열매가 같은 거예요. 빛의 자녀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 밤과 낮의 차이는 빛이 있고 없고입니다. 비행기를 타는데요, 저녁, 미국은 동부하고 서부하고 3시간이 달라요. 그러면은, 동부에서 5시쯤, 저녁 5시쯤 타면은요, 한참 가도 계속 5시 돼야 돼요. 3시간이, 비행기 탄 곳은 8시가 돼도 제가 서부에서 내리면은 거기가 3시인 거예요. 물론 동부에서 서부 3시간 아닙니다. 더 걸려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아침, 저녁이 동시에 오지 않습니다. 다르지요. 같은 곳에 계속 있을 때는 우리가 24시간 속에 똑같이 경험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면은 사람이 조금 헷갈리게 돼요. 그게 이제 시차죠.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면은 서부까지가 15시간 다르니까 어떤 때는 날짜도 달라지고 밤낮이 바뀌어지니까 장소를 바뀌어서 몸은 왔는데 이 몸의 리듬은 계속 안 바뀌어져요. 우리가 분명히 빛 가운데로 거해 옮겨져 왔는데, 예수님 안에 옮겨져 왔는데, 우리가 구습이 쭉 젖어 있어가지고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해서 빛으로 행하라, 빛 가운데 살으라라는 말이 자꾸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눈 감으면 여기가 어딘지, 눈딱 떴을 때 어딘지 어리둥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옮겨진 그곳에서 살아야 돼. 어디로 옮겨졌냐? 빛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눈 감고 꿈꿀 때는 우리가 딴데 가서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빛은 뭐냐? 아까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빛은 비추잖아요. 빛은 그 직선적인 그 직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영과 혼을 가르고 그리고 골수를 쪼개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벌거숭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음부를 비춰도 거기가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들의 그 무저갱 같은 깜깜한 늪 같은 마음속도 비추면 감춰지는 거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난다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거는 내 마음과 생각이 우선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비춤 받는 것이에요. 빛의 특징이 비추는 거니까 빛이 있는데 비춤 받지 않는다는 건 내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어떡하냐? 내가 내부를 켜고 뭐 무드를 하고 할수 있어도 그거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들이 있는 하나님의 빛하고는 다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든지. 아니면 슬쩍 가린다든지, 아니면 깜깜한 데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빛 가운데 나오는 걸 싫어하느냐?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서라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는 가장 그 용감한 그리고 담대한 결정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다 용서했다를 믿어야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겁나요. 양심의 가책을 갖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거가 잔뜩 있는 거, 뭔지 모르지만 있는 거 아는데, 내 영혼이 아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회치를 했나?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회치를 하는 거예요, 더. 열등감이 있고 상함이 있는 사람들은 더 분노도 잘하고, 더 권위의식도 많고요, 더 자기를 자랑해요. 왜? 남이 없이 여길까 봐. 이미 성에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마음 이렇게 매 들어하지 않고 벌써 자기가 자기를 자책하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거든요. 죄를 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서로 부끄러워했어요. 누가 부끄럽게 한거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이 발가벗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부끄러움을 클 때까지 안 느끼는 게 이제 엄마, 아빠, 식구들 앞에서는 많이 부끄러워 안 하죠. 그러나 밖에 나갈 때는 이제 부끄러워합니다. 그만큼 경계가 생기고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이 다 벌거숭이 되는 그 속에 우리가 나아가 그 속에서 계속 산다는 것. 그거는 그냥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사는 거거든요. 면목 없고 가릴 곳도 숨을 곳도 없는 그러한 내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나도 같이 보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눈 감고 싶고 내가 가리고 싶으면 벌써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남한테 자꾸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도 변명하는 게 회칠이에요. 가리고 싶고 나뭇가지로 가려봤자지요. 사실은 몸 이렇게 가리는 거 그게 가릴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빛 가운데 행하면 실족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 실체를 다 보면요, 내 죄를 다 보고 살면 남이 나아 보여요. 남이 정말 이렇다 저렇다 형제들의 눈에 그 티를 잡아주려고 헤아리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는 나를 용서하신까지 그들도 용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와 같이 그들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알지라도 그들이 흰눈같이 희게 되었고 그들이 보라 옛것은 지나갔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로 도장을 딱 찍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근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보였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 위대해지는 거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빛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살리시는 또그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도 돼요. 생명을 살리시는 손길도 돼요.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걸다 드러내기도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먹이심으로써 우리를 먹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 말씀대로 하고 싶도록 그리고 행하도록 계속 그것을 행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서 그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서 거함으로 사는 삶이고 또 삶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어둠에 속해서 밤에 속한 자들은 밤에 취하고 밤에 잔다. 밤은 인간의 열락, 인간의 기쁨, 육체를 즐기고 육체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정욕과 욕심과 타락과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그냥 오만 가지 것들이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말하기도 부끄럽고 서로 보기도 부끄러운 그것들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햇볕은 낮 올라서 낮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떠나서 자기들이 스스로 눈먼자들 되어서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인 줄도 모르고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연락을 자기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소욕대로 사는 그러한 세상 그것을 하나님은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거긴 취하고 자고 그런다. 요새는 영화나 드라마나 무슨 이렇게 매스컴 같은 데서 이렇게 여자들을 노출시키고 남자도 노출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애들도 부끄러워하고 가리던 거를 갖다가 이제는 그게 하나의 상품이 되죠.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게 회사나 어떤 그 제작사나 감독이나 그게 하나의 뭐 예술이다, 작품이다 해가면서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고 이름이 되고 유명세가 되고 사람들의 그 화제가 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삽니다. 점점 불을 더 밝히고 점점 색색찬란하게 그게 화려함을 띄워요. 그러나 그거는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것은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져, 빛에서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에서 살고,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거는 거꾸로 그 세상의 화려함과 그 세상의 더럽고 타락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름다움으로 현혹되어서 오히려 그걸 부럽고 그것 쫓아가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썩지 않고 점도 흠도 없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즐기면서 사는 거지요. 두 가지 한꺼번에 못합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그러고요. 부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와 그 모든 즐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누리지도 못하게 하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참 소망 있는 게 뭐냐?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예요. 이 세상 이렇게 계속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벌써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진노에 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를 부르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여지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것은 한 번 죽고 심판을 받을 모든 인생 중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악인도 죽지 않게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하여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속해져 있고 짓지 않아도 내가 정말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갖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고 그리고 내가 빛의 자녀로서 감옥에 있어도 빛 가운데 있고 언제든지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그 신령하고 썩지 않는 좋은 것들을 예수 안에서 다 누리며 그러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쫓김당하고 재산을 잃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도 스스로 살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그것을 더욱더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고난을 받으며 그리고 복음 때문에 죽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아니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과 더불어 죽으라. 복음과 더불어 살려면 반드시 복음 안에서 너희들의 옛것은 죽어야 된다예요. 스스로 살려 하지 말아라. 스스로 고만하도록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 생명 되셨고 너희들을 살리셨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너희들을 지금 그걸 보장하시기 위해서 안에 계시고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다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나도 모르고 나도 안 믿고 나도 인정 안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어둠에 나가 있는 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근신하라요. 이 근신하라 우리 6절에 봐도 근신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 근신이라는 말이 성령으로 더불어 살으라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입니다. 근신이라는 건 우리가 정신 차리고요. 성령에게 집중하여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내 소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 받아서 사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근신입니다. 근신은요, 나를 버리는 일이에요. 근신은 나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놓는 일이에요. 근신은 나와 하나님과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머리시라는 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지켜야 될 거, 질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낮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을 그 주권과 내 안에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이다. 내가 주의 것이오니 주님은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라 했으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것 된 것만 해도 뭐라 말할 수 없는 은혜지요. 내 맘대로 못한다고 거기서 이러고 저러고 할 그게 아니지요. 근신하는 삶이 우리의 구습을 버리고, 내가 굉장히 내 소욕이 싫어하고 내 자연인의 육이 아주 정말 까무러치게 거부하는, 건드리기만 해도 놀라는 그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둠에서 내 죄를 가리고 회칠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모든 죄가,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십자가의 보혈이 다 흰눈같이 희게 하신 것이 이미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의 실체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죄를 죄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빌기를 얻었으니까, 정죄받는 거 아니니까, 야단맞고 책망받고 아니면 하나님한테 무한당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담대히 죄를 죄로 토해내서 오히려 용서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능력 있게,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성장, 그러한 성숙이 성령 안에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맛봐지고 그리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카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듣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의 죄 속에서 우리의 육의 소욕에 따라서 그냥 정말 제갈 길을 갈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육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죄가 밝혀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실체가 우리에게 보여질수록 모든 형제들을 용서하며 모든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빛 가운데서 실족하는 일이 없이 그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귀한 삶들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